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7월 3일 수요일. 예수님의 침례. 마가복음 1장 9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누가 함께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본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침례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확증한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 장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십자가 장면에서도 침례 이야기의 요소가 많이 재현된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다는 헬라어 에크발로에서 유래한 단어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된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다. 주님은 사역의 여정을 이미 시작하셨고 즉시 사탄과 대결하신다. 40일간의 시험, 들짐승과 함께 계심, 그분을 수종드는 천사들은 이 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가복음 첫 장면에서 특별한 점은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점이다. 신성의 측면에서 그분은 메시아, 사자를 통해 선포되신 주님,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분, 성령이 임재하신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분의 인성은 침례를 베푸심이 마땅하나 오히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 성령이 그를 몰아내심, 사탄에게 시험받음, 들짐승의 위협, 천사에게 도움받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왜 이런 대조가 나타나는가? 이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인간이며 우리의 형제요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실체를 가리킨다.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진리가 보여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할 뿐이다. 교훈입니다. 침례는 사역의 시작을 확증하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준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 나타난 사랑에 감탄한다. 묵상.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용.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인성을 취하신 하늘 사령관 예수. 하늘의 위대한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하늘 궁정을 버리고 저주로 마비되고 훼손된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의 판로는 인류를 두르시고 당신의 신성의 판로는 전능하신 분을 붙잡으심으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교회 증언 사권 563. 우리를 위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신 침례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종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인입니다. 모습입니다. 종의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생활입니다.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은 집안의 힘든 일들입니다. 잡무입니다. 특별히 옛날 구약시대의 종의 개념은 매우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발도 씻겨주어야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청소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물을 잇고 농사일을 하고 굳은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는 철저히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주는 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출애굽기 1장 8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철저하게 종의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온갖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여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견뎌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왕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처음으로 애굽에 인도했던 야곱의 모든 이 가족들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왕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백성들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의 뒤지다 거래하는 비참한 생활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고역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흙을 짓누겼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는데 그들은 불려나갔습니다.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생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참으로 어렵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저희 집은 시골에서 그저 달랑 집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다섯 남매가 방 한켠에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논과 밭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면 논은 없었고 자그마한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 저희 아버지는 저희 다섯 남매를 키우기 위하여 건너 마을에 가서 남의 집 머슴으로 사셨습니다. 바로 강을 하나 건너면 저희 아버지가 머슴살이 하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년에 한두 차례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과 저희 아버지가 머슴살이 하는 그 마을은 걸어서 15분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희 아버지는 집을 지척에 두고도 저희 집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는 머슴 종이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집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세경을 손에 들고 먹을 것을 손에 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둘째는 아플 때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팔이 무좀으로 심하게 상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치료도 못하신 채 다시 그 집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는 종이었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그 집 일을 해야 하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척에 두고도 제대로 찾아올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 신분이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종의 이야기를 여기 출애굽기 21장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이 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훔친 물건을 변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갚을 수 없을 때 그는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갈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한 장군 집에 잡혀갔던 하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어린 소녀를 잡아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 집에 하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위하여 물을 떠다 드리고 부엌일을 하는, 설거지를 하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갈 경우에도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부모가 빚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생도였던 한 가정에서 그 가장이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어린 두 자녀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생도의 아내의 비참한 이야기를 엘리사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법에는 세 가지, 훔친 물건을 변상하지 못할 때, 전쟁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갈 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재미있게 이스라엘 법에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여기 재미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6년이 지나 7년째 맞는 그 해를 안식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풀려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들도 곡식을 갖고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은 땅도 쉬고 모든 사람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그 종의 착실함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주인이 어여벽여 그에게 예쁜 여종을 주어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언제나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그 종을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는데 이제는 너의 뜻대로 하라. 종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21장 3절입니다. 그가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법에 보면 네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21장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한 종이 주인집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안식년이 된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주인은 법에 따라서 모든 종들을 그 예전의 신분으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와서 그 집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혼자 들어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내와 자식들은 그대로 상전에게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재미있는 그 법이 다음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 아내와 잔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의 귀를 뚫으면 재판장에게 주인과 같이 가서 귀를 뚫으면 이제 그 종은 영영이 상전의 종이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영영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종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귀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영영이 종으로 살 것인지 종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깜빡거리는 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들에 나가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희망을 펼칠 것인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마음껏 돈도 벌고 좋은 아내를 새로 맞이하고 아이들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나의 귀에 구멍을 뚫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귀를 뚫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귀를 뚫기로 결정을 하고 상전에게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전과 함께 재판장에 가서 문설주의 귀를 대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못으로 귀에 구멍을 뚫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제 그는 영영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남편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귀에 구멍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아빠를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자신들을 위하여 아빠가 같이 살기로 하고 함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버리고 죄인인 우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뚫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치 종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영원한 종이 되기로 선택한 후 귀를 뚫은 것처럼 인간의 죄짐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짐을 위하여 나의 죄짐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입을 열어주었던 벙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게 해주었던 앉은뱅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던 소경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었던 귀머거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던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 다음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낳아주었던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귀를 뚫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그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존경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비길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키가 1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무하던 교회는 약 90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전쟁 중에 폭탄에 맞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피난을 갔습니다.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다시 교회를 짓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전쟁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혼자서라도 교회를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교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목사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6년 8개월 동안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여 교회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은 3년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4만 8천 킬로미터를 걸으셨습니다. 4만 8천 킬로미터면 서울에서 부산을 100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12만 5천 개의 벽돌을 날랐습니다. 400톤의 돌을 날랐습니다. 40톤의 흙과 모래를 운반했습니다. 7만 장의 기와를 운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장갑과 구두가 달아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끝내 교회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미국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10명을 시켜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선교 보고는 그렇게 탐탁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테일러 목사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별히 부탁한 10명의 성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7명의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3명의 성도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얼마 후에 테일러 목사님에게 정말 희망적이고 살아있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기도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명이 힘을 합하여 연합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합한 10명의 그 기도가 테일러 목사님의 선교를 힘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종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요, 아버지가 귀에 못으로 구멍을 뚫은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들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어느 석양이 지는 들판에서 부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여전히 그들은 종입니다. 상전의 종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온 이 아내가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 참으로 고생 많았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어.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에 내 귀에 못으로 구멍을 뚫을 때 나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나눌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못 자국난 손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죄인인 저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참으로 아프셨지요. 창으로 찔리실 때 아프셨지요. 그때 우리 주님 저희를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아프지 않았어. 사랑이 고통을 이겼어. 그렇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이 신실히 따르며 믿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가서 이 감동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함.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의무는 명백하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눈멀고 이기적인 인생이 뜻하는 것이나 믿는 것과는 다르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눈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신다.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묘사되었다. 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집이 없는 가난한 자를 집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들이 그대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들이 그대를 찾아와서 집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나가서 그들을 찾아 집으로 드려야 한다. 그대는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야 한다. 그대의 한 손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강한 팔에 의지하고 다른 편은 사랑의 손을 뻗어 압제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한 손으로 자신의 쾌락을 도모하면서 다른 편 손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일에 종사할 것 같으면 그 일이 그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겠는가? 그대는 실패하고 짐에 눌려 납작하게 될 것인가? 그대의 가족은 그대의 도움과 역량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의심들을 주의 깊게 제거하셨다. 순종을 조건으로 그대에게 서약하셨다. 이 약속은 가장 냉혹하고 가장 망설이는 사람도 갈구하는 바를 포함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것만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체력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게다가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사면에 요새를 건설하실 것이다. 약속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멍에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심정을 통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라. 빛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아,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불편당하는 것을 꺼리는 자들은 읽고 또 읽어라. 마음과 집이 좁아서 집 없는 이들을 드릴 수 없는 자들아, 읽어라. 고아와 과부들이 빈곤의 압제를 받는 것과 강퍅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 좌절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아, 읽어라. 가정에 새로운 역량이 생겨 더 많이 애를 써야 할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여, 말씀을 읽어라. 그대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기에 매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올 수 있다. 잘 되지 않아서 가외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면 약속하신 분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하고 많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기심으로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죄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채 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집회에 많이 참석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며 기도가 많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바른 일을 제때 하는 것을 받으신다. 자기를 덜 돌보고 더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활달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처럼 만드실 것이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금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것으로 내게 나타났다. 사랑이 믿음을 앞선다. 사단은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페넥 여우 또는 사막 여우는 북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여우 속의 한 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짝을 이루어 살아가며 대개 3, 4월 사이 한 번에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 기간과 수유 기간 중에 수컷은 암컷과 새끼들을 돌보고 보호합니다. 페넥 여우의 굴은 부드러운 모래에 만들어지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단단한 집안에서만 복잡한 구조의 굴을 만듭니다.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여우로는 아라비아 반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분포하는 아프간 여우가 있습니다. 페넥 여우는 사람들과 가축에게 피해가 되지 않음에도 북아프리카 인류에 의해 식량과 모피의 보급을 위해 사냥되었으며 20세기부터는 북아프리카에서 모피와 애완용으로 포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심 필요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구분됩니다. 페넥 여우는 모든 개과 동물을 통틀어 가장 작은 종이며 매우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몸통의 길이는 333에서 395mm이며 꼬리는 125mm에서 250mm 길이에 어깨 높이는 약 20cm 가량 됩니다. 출생 시 몸무게는 80g과 187g 사이이고 성체의 몸무게는 최소 1.0kg에서 최대 1.5kg입니다. 귀가 전체 몸 표면적의 20%를 차지하여 86에서 104mm의 길이로 비례적으로 볼 때 다른 모든 개과 동물의 귀보다 더욱 큽니다. 이러한 큰 귀는 뜨거운 사막에서 열이 식는 것을 도와줍니다. 주둥이와 다리는 가늘며 두개골은 다른 여우속 종들의 비율과 일치하지만 사막 지역 동물의 전형적 특징인 굉장히 큰 고실이 있습니다. 고실은 고막의 안쪽에 위치하여 뼈로 둘러싸인 공간을 말합니다. 상악 절반에 앞니 셋, 송곳니 하나, 소구치 넷, 어금니 둘, 하악 절반에 앞니 셋, 송곳니 하나, 소구치 넷, 어금니 셋의 구강 구조를 띄어 전체적으로 42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의 전체적 크기는 여우속의 다른 종보다 더 작고 가느다랍니다. 사막 여우의 털은 전체적으로 모래색이며 베이지색, 붉은빛이지만 회색빛의 색조가 섞여 있기도 한데 이로 인해 주로 사막의 환경과 비슷한 보호색을 제공합니다. 배 쪽은 등 쪽보다 밝은 색이며 귀 뒤쪽은 어두운 색에 그 안쪽과 테두리는 하얗습니다. 눈은 크고 어두운 색을 지녔으며 눈 안쪽으로 어두운 무늬가 주둥이 쪽으로 뻗어 주둥이를 아우릅니다. 눈 바깥쪽으로는 짧은 무늬가 뺨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북쪽의 분포 지역에 서식하는 페넥 여우는 다리가 불그스름하며 남쪽 분포 지역의 페넥 여우는 하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털은 빽빽하게 나 있고 길며 발가락 털은 발바닥까지 덮어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쿠션을 형성해 줍니다. 꼬리 털 역시 빽빽하게 나 있고 꼬리 끝과 꼬리 밑샘 부근은 어두운 색입니다. 암컷은 3쌍 이상의 젖꼭지가 있습니다. 페넥 여우는 겨울과 여름에 털갈이를 하며 여름털은 겨울털보다 좀 더 짧고 밝은 색입니다. 새끼는 성체와 비슷한 털 무늬를 지니지만 새끼의 것이 더 밝고 붉은 빛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얼굴의 어두운 무늬는 새끼 때는 연한 빛깔을 띱니다. 페넥 여우의 신장은 고농도의 오줌을 여과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으며 그로써 페넥 여우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만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페넥 여우의 신진 대사율은 매우 낮으며 비슷한 몸집의 다른 동물들의 일반적 신진 대사율의 33% 이하입니다. 페넥 여우의 심장은 몸집에 비해 40%가량 더 작으며 외부 온도 섭씨 35도 이하에서 분당 23회 호흡을 합니다.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이 호흡 횟수는 분당 690회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귀의 혈관과 발바닥 혈관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여 가능한 한 많은 열을 체내에서 외부로 방출합니다. 페넥 여우의 울음소리는 높고 작은 개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며 다양한 음역대를 아우르고 때때로는 멜로디를 가집니다. 약한 울음은 천적이 나타났을 때의 경고로 쓰이며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울음소리는 편안함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상대를 위협할 때에는 높은 울음소리를 냅니다. 배우자나 부모 혹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개체에게는 끽끽거리는 것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페넥 여우의 분포 지역은 전체 사하라 지역을 아우르며 온대기후나 온대습윤 기후 지역으로는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분포 지역의 북서부는 아틀라스 산맥과 맞닿아 있으며 리비아 트리폴리타니아의 분포 지역은 거의 해안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집트 내의 분포 지역은 서쪽으로는 나일강을 경계로 끝나지만 북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의 북서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수단 내의 분포 지역은 누비아 사막 등 이집트 내의 분포 지역보다 더 동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 부근의 해안 지방에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모리타니와 모로코 내에서는 거의 대서양 해변까지 분포하며 분포 지역의 남쪽 경계는 사헬 지대로 대략 위도 14도까지입니다. 여우의 서식지는 주로 모래 사막의 평탄지나 영구 사구 등입니다. 페넥 여우는 굴을 짓기 위해 부드러운 지반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래가 없는 곳에서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페넥 여우의 먹잇감은 곤충에서부터 작은 설치류, 도마뱀, 작은 새와 그 알까지 다양합니다. 페넥 여우는 또한 열매와 식물도 먹으며 야행성으로 밤에 먹이를 찾고 낮에는 햇볕을 피합니다. 겨울에는 활동시간이 아침까지 늘어납니다. 페넥 여우는 규칙적으로 곤충이나 작은 척추 동물을 찾아 땅을 파헤칩니다. 저주파를 듣는 능력이 있어 땅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먹고 남은 먹이는 땅 속에 묻어두며 밤에 인간 거주지로 먹이를 찾으러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넥 여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지만 사육 환경에서는 물과 기타 다른 액체도 마십니다. 몸에 필요한 수분은 먹잇감의 성분에서 얻거나 체내의 수소를 산화시켜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막여우가 큰 귀로 체온을 조절하고 민감한 소리를 인식하여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귀를 크게 하여 그분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